2016년 1월 넷째 주의 토요 인문학 콘서트, 14살에 시작하는 처음 인문학의 저자이신 정수임 선생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1부에서는 청소년 시기의 관계 그리고 불안에 대해 말씀 나눠봤고요. 이번에는 세상의 소통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방학을 맞은 자녀들과 꼭 함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전에 선생님께서는 학교에서 학생들 가르치고 두 자녀를 키우면서 책도 내셨는데 정기적으로 독서 모임도 하고 계신다고요?
네. 어떻게 하다 보니 굉장히 많은 일을 하는 사람인 것 같은데 독서 모임을 시작한 지는 이제 올해가 이제 시작이 됐으니까 횟수로 이제 3년째가 되는 것 같아요. 한 달에 한 번 정도, 한 달에 한 번을 만나요. 마지막 주 월요일 이렇게 또 고정을 해서 만나는데 처음부터 우리의 독서 모임이 세계문학 읽기다라고 이렇게 지역 인터넷 카페 있잖아요. 그런데 글을 올렸어요. 사실은 같이 읽고 싶은데 누군가에게 아는 사람에게 우리 책 좀 같이 읽자 이렇게 말하기가 오히려 더 어렵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우리는 서로 모르고 익명의 상태에서 만나자. 혹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있으면 모임을 한번 만들어봤으면 좋겠다라고 약간 반신반의 하면서 글을 올렸는데 굉장히 호응이 좋았어요. 그래서, 그래서 나는 10명 이상은 우리는 힘들 것 같다 해서 이제 선착순 10명을 이렇게 어쨌든 추린 거죠. 예. 10명 이후에 뭐 계속 모임에 꾸준히 나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렇지 않으신 분들도 계시고 하지만 세계문학을 읽는다라고 하는 원칙은 이제 달라지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세계문학을 읽고 이야기를 나누는 모임을 하고 있어요. 저희 모임 이름도 있어요. 리딩 살롱이라고.
리딩 살롱.
네, 굉장히 그 엄마들의 이야기를 이렇게 들으면서 저도 위로를 많이 받고 엄마들도 위로와 뭐 발전들도 이렇게 하게 되시는 것 같아요. 독서 모임 굉장히 저는 참 좋습니다.
네. 이렇게 함께 하다 보면은 규칙적으로 또 깊이 있게 함께 할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14살이 시작하는 처음 인문학, 10대를 대상으로 한 책이다 보니까 그들의 관심사나 고민 등 지금 뭐 고3 국어 가르치셨었으니까 이번 해에는 제자들에게 즉 간접적으로 여러 가지 힌트 뭐 도움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올해는 이제 고3이어서 이렇게 책이 나오기 전에 이제 원고를 애들한테 이렇게 보여주고, 보여주고 한번 읽어볼래? 읽어볼래? 하고 이제 저는 사실 논술 수업을 했었거든요. 학교에서.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논술 교재를 조금 만들었죠. 그래서 바탕글은 이거고, 그 다음에 이걸 가지고 우리가 고민해볼 수 있는 문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이렇게 해서 이제 그 뒤에 엮고 있는 사회 관련 도서들은 주로 이제 글에서 탄생하게 됐던 코너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읽어서 제일 반응이 좋았던 거는 만의 올림피아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 이런 그림을 그랬던 것 같고 도미에의 3등 열차 같은 경우에도 아이들이 읽고 마음 아파하기도 하고 자신들이 이제 20대가 되잖아요. 이제 굉장히 불안하게 느끼고 있는데 그런 처지들과 많이 연관시켜서 잘 받아들여주기도 하고 고민하기도 하고 했었던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그냥 이제 백석 시인의 글들이나 이렇게 김승옥의 무진갱 이런 거는 시험에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 맞죠.
그러니까 좀 즐겨워하거나 또 나왔어요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자들의 반응이 어떻던가요? 그냥 그 학교마다 좀
아이들에게 뭐 이렇게 글을 써서 선생님 책 나왔다 막 이렇게 홍보를 하진 않았거든요. 아하. 그리고 또 애들이 그때 책이 이렇게 11월 17일 날 이렇게 출간이 됐는데. 그 때가 애들 수능 바로 코앞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마지막으로 이제 교정을 보고 있는데 애들은 또 마지막으로 준비를 하고 있어서 뭐 그런 걸 자랑을 할 수 있는 처지가 아니었었어요. 그래서 수능이 끝나고 어쨌든 책이 나와서 이제 저는 더더욱 관심 받게 대상이 되어버려서 아이들의 반응은 뭐 이렇게 선생님 이거 나왔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네, 축하드려요 막 이런 반응이었고 사실은 이제 저는 서평을 좀 검색을 많이 해봤던 것 같아요. 사람들이 어떻게 느낄까라고 하는 게 굉장히
살짝
궁금했거든요.
두렵고도
두렵기도 했죠. 엄청 두려웠는데
그래서
첫 번째 서평을 딱 발견하고 너무 반가워서 그 블로거님께 이렇게
맞아요 댓글 달기를
감사하다고 이렇게 댓글을 달았던 것 같은데 이번 기회에 한 번 더 서평의 붐이 일어나기를
블로그나 이런 거 아니면 어린 친구들이 가르치는 학생들이 하는 그런 얼굴 책이나 이런 거 SNS 같은 거 많이 하시는 편이세요?
많이 하지는 않아요. 근데 제가 이제 서편 같은 경우에는 좀 꾸준히 쓰려고 노력을 했는데 이제 이거 작업하는 동안에는 거의 쓰지 못했고요. 네. 얼굴 책은 입문한 지 이제 얼마 안 됐어요.
네. 그런 걸 보면 또 애들과의 소통도 할 수 있고 생각을 그럼요. 느낄 수 있으니까요.
중요하죠. 네. 자, 책 내용 중에서 이제 소통에 대한 말씀을 좀 더 나눠보고 싶은데 어느 세대에게나 중요합니다만은 특히 10대들에게 소통이 쉽지 않을 것 같단 말이죠. 그래서 아무래도 더 강조하게 되는 것 아닐까요?
맞죠. 어느 세대나 쉽지 않은 것 같아요. 10대이기 때문에 쉽지 않다는 게 아니라 누구나 다 쉽지 않은 게 소통이지 않을까 싶은데
네.
뭐 소통을 해야 되는 대상들이 뭐 엄마와 아이, 그다음에 뭐 엄마들은 어른들의 세계에서 엄마와 아이, 뭐 이 어른들의 세계, 뭐 이런 게 본인이 속해 있는 집단이라든지 사회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달라지는 것뿐이지 소통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굉장히 힘든 일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상대적이라서. 맞아요.
내가 잘한다고 해서 그게 잘 되는 것도 아니고 상대방만 잘한다고 해서 또 잘 될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소통이 굉장히 힘든 일인 것 같아요. 근데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관계를 또 더욱 좋게 만들 수도 있는 것이 소통이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런데 왜 못할까를 또 고민을 해봤어요. 네. 왜 잘 못할까 했더니 잘 안 해봤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강조하는 세 가지 단어가 있거든요. 고마워, 미안해, 사랑해. 이 말만 잘하면 우린 소통을 잘할 수 있어.
맞아요.
근데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미안해도 뭐 이렇게
맞아. 이렇게, 이렇게 미안해를 내 입에 나가면 내가 지는 것 같고 맞아.
그게 그렇게 내가 좀 지면 또 어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아이들은 그걸 참 받아들이지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맞아요. 그런 경험에 대한 고민을 좀 시작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인 거죠.
그 시기에 아이들은 자기 입 밖으로 나가는 거에 의해서 그 생태계 그 이게 위치가 서열이 정해진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소통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작품으로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단편 소설이죠. 김승옥의 무진기행을 골라주셨고 뭐 워낙 유명한 작품이긴 합니다만은 기억이 좀 가물가물하거든요. 정미 씨 어떠세요?
저는 예전에 이 필사를 한 적이 있어요. 이 책 무진기행. 네. 예, 김승욱 씨 무진기행. 여기 제일 처음에 명문장 나오잖아요. 무진의 명물은 안개다.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 이거 보면 안개라는 것이 주는 그 무진이라는 동네와의 그런 약간 꿈 같은
맞아요.
허망한 몽환적인 이쪽으로 들어가면 여기 안에 있는 사람들만이 얘기를 하고 나오면 또 다른 동네가 구분지어지는 게 그게 안개가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인터넷을 또 살짝 뒤져봤더니 무진기행에 대한 해석을 소외당한 현대인의 고독과 비애를 그린 작품 이러니까 학생들이 수능이나 논술에 나올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소외, 고독. 하지만 이건 우리 현실과 맞닥뜨려 있는 단어니까요. 소통과는 상반되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무진기행이 이 작품을 어떻게 또 우린 봐야 될까요?
소통이 부재가 된 개인의 이야기죠. 네네. 무진기행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고독하고 외롭고 소외당했다는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렇게 여행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제목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무진기행이잖아요. 그러니까 기행이라고 하는 건 여행의 기록을 기행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여행이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그 뭐 음악을 계속 듣고 있으면 일시 정지 버튼 같은 느낌이라는 생각을 들거든요. 잠깐 쉬는 곳. 그런데 다시 들어야 되는 거죠. 맞아, 그 음악을. 맞아. 그래서 굉장히 설레기는 하지만 그 여행을 하고 있는 그 기간이라고 하는 건 일상과는 좀 분리가 되는 기분인 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 나오는 주인공들도 다 그래요. 그래서 특히 이제 이 소설의 서술자인 나는 정말 일시정지였죠. 자신의 삶에서 잠깐 어떤 도피처로 왔고 그랬기 때문에 하에게 같이 가자. 그러니까 하의 제안도 받아들여질 수 있었던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또 여행이라고 하는 걸 가면 솔직한 자신의 어떤 평소의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진 않잖아요.
그렇죠,
약간 으스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으스가 아니죠. 으시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뭐 그 여행객을 보는 원래 그 지역의 주민들도 마찬가지죠. 그 사람은 우리를 잘 모를 거야라고 생각해서 자신의 속내를 숨길 수도 있는 거고.
네.
그래서 여행이라고 하는 어떤 테마를 가지고 이 소설을 읽다 보면, 그러니까 뭐 해석은 굉장히 다양하고 아까 정민 씨가 이야기해준 것처럼 뭐 현대인의 고독, 뭐 소외 이런 부분도 분명히 담겨져 있지만 현대인이 고독하고 소외된 이유가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면 여행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자신의 진짜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던 거고 스스로도 자신의 진짜의 얼굴을 드러내지 않았을 수도 있거든요. 네. 그 일상과는 분리된 삶의 공간이니까.
결국에는 나도 와이프가 부르니까 갔잖아요.
네,
그냥
갔죠.
현실 속으로 네네. 버리고요.
그러니까, 예, 익명성 뒤에 숨어버리는
맞아, 맞아,
그런
맞아.
거죠. 예. 무진기에게 배경이 안개 낀 도시였는데 안개가 등장하는 작품이 또 있습니다. 프리드리히의 안개 바다 위의 방랑자인데요. 이 작품 역시 저희 프로그램 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시판에 올려둘게요. 한번 보시면은 뭐라 그럴까요? 좀 여운이 많이 남는 그런 작품입니다. 안개 낀 바다에 파도가 치고 있고요. 그것을 한 남자가 바다 바위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보고 있는데 그 뒷모습에서 여러 가지가 읽힙니다. 신기할 정도로. 뒤돌아선 남자의 심리 상태, 저 사람은 어떤 마음을 갖고 있을까도 궁금해지는데요. 이 작품, 소통의 관점에서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무진기행의 나 같은 경우는 안개 속으로 들어가 버린 네, 이야기인 그렇죠. 거고, 예, 프리드리히의 이 그림 같은 경우는 안개 밖에 있는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저도 굉장히 이 그림을 좀 좋아해요. 좋아하는 그림 중에 하나예요. 말을 정말 한마디도 하고 있지 않은 그 남자의 뒷모습.
네네.
이 주는 굉장히 짠함. 그리고 왠지 그 내가 고민하고 있는 문제를 저 사람도 고민하고 있을 것 같은 느낌. 근데 이제 그 안개 밖의 모습들을 안개 밖에서 안개 속을 내려다보는 남자의 마음은 어떨까를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근데 안개 속에 있는 수많은 마음들을 내려다볼 수 있는 여유. 혹은 뭐 억누를 수 있는 절제 이런 것들이 다 담겨져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서 있는 모습은 굉장히 위풍당당한 딱 맞아, 모습이잖아요. 뭐 주눅들거나 뭐 이런 것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것이 주는 그 그림이 주는 느낌이 굉장히 강렬하게 다가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내면의 산이라고 본다면 사실 산을 이런 복장을 올라갈 수는 없거든요.
맞아, 맞아.
네, 산을 이런 복장을 올라갈 수 없는데 상징적인 의미다라고 본다면 우리 마음 속에 뿌연한 수많은 욕망들이 숨겨져 있는 그것을 이제 안개의 산이라고 한다면 이 방랑자 같은 경우는 안개의 산 위에서 그 내면을 바라볼 수 있는 용기 있는 사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그 주인공이 약간 옷 입고 있는 의복도 그렇고 헤어스타일도 그렇고 모던한 것이 백석 시인이 올라가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소통과 관련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관련된 퀴즈 드릴까요, 정미 씨?
네네. 방금 이야기한 문학 작품에 대한 퀴즈입니다. 이 작품은 1964년 김승옥이 사상계에 발표한 작품입니다. 1960년대 산업화로 비롯된 배금주의와 출세주의, 도시지향성 등의 사회 병리 현상을 안개 자욱한 도시를 배경으로 그리고 있는데요. 서울과 안개 도시, 그리고 현실과 이상 사이에서 갈등하는 주인공의 내면을 섬세하게 표현하고 있는 이 작품은 한국 현대문학사상 가장 탁월한 단편소설로 뽑히고 있습니다. 이 작품은 무엇일까요? 1번 벙어리 삼룡이, 2번 사랑손님과 어머니, 3번 무진기행.
정답하시는 분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인 샵 1045 반디 게시판 카카오톡 플러스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프로그램에 대한 의견도 기다릴게요. 추첨을 통해서 출판사 북멘토에서 펴낸 14살이 시작하는 초민문학 또는 확대경 전문 아이루페에서 드리는 돋보기 선물 세트를 보내드립니다. 이번에는 이적의 고독의 의미 보내드릴게요. 토요 인문학 콘서트, 오늘은 예술 작품을 통해서 청소년들을 인문학의 세계로 안내하는 시간입니다. 앞서서 우리 단편 무진기행을 통해 솔직함이 소통의 기본이라는 말씀까지도 들어봤는데요. 책에는 또 다른 단편 소설도 등장합니다. 바로 황석영의 삼포 가는 길이에요. 이 작품도 선생님 소개해 주실까요?
유명한 작품이죠. 네. 수능에 나올 수도 있고. 삼포 가는 길에는 이제 세 명의 인물이 등장을 해요. 정씨와 영달과 백화라고 하는 세 명의 인물이 등장을 하는데
네.
우연히 이제 세 사람이 동행을 하게 되면서 이야기가 시작이 돼요. 계절도 겨울이고 뭐 영달 같은 경우에는 공사장을 이제 전전했던 사람이고 정 씨는 큰 집을 다녀왔다라고 하는 걸 보면 큰 집에서 기술을 배워서 나왔다라고 하는 걸 보면 이 사람의 과거를 추측해 볼 수 있고 백화 같은 경우에는 22살이지만 굉장히 그 고생을 정말 많이 한 듯한 얼굴의 젊은 여자죠. 그 젊은 여자가 이 시기에 왜 고생을 했을까를 또 고민을 해보면 생각을 해보면 그러니까 백화가 이제 요리집에서 도망을 치고 고향으로 가던 길에 이제 이 두 사람의 남자를 만났고 뭐 우연히 이제 동행하면서 일어났던 이야기들을 쭉 적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정시와 영달은 백화를 잡아서 보상금 같은 걸 받을 생각이었는데 백화를 딱 보고 백화의 모습을 보니까 차마 그럴 수 없었던 거죠. 왜냐하면 자신들과 별로 다르지 않고 거든요. 그러니까 공감이라고 하는 것의 가장 기본은 그 사람에겐 약점이 될 수 있지만 그게 이해가 되는 순간 공감이 되는 부분이잖아요. 아까 이제 저희가 웃으면서 이야기했지만 제가 수포자였기 때문에 네. 저희 반 문과생들의 그 심정을 정말 이해를 해요.
네,
나는 1, 2학년 때 고등학교 1, 2학년 때 선생님 진짜 열심히 수학 공부를 했다. 정말 수학만 했어. 근데 3학년 때도 점수가 변하지 않더라. 그 심정을 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산포 가는 길에 나오는 인물들도 비슷한 처지였기 때문에 공감을 할 수 있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근데 부모님들이 이제 이런 이야기를 들으시면 집에 가서 이제 어머니 애들이랑 좀 이야기 많이 하세요.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뭐 이런 이야기를 이제 하면 어머니나 아버님이 이제 야 일로 앉아볼래? 너 요새 사는 게 어떠니? 뭐 갑자기 그런 이야기를 좀
대화 생뚱맞게
네, 대화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기본은 아 제가 너 요새 엑소 좋아하는구나. 뭐 이런 이야기 제가 저희 반 애들한테 야 이 엑소가 누구야? 이렇게 물어봤죠. 선생님
어떻게 읽는지 모르는 수 있어 맞아요.
얘를 어떻게 읽어? 이 엑소가 뭐야? 그랬더니 그때 한참 이제 처음 신인으로 나왔을 때였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아이들이랑 이제 이야기를 터가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필요해요. 그렇게 말 안 통하는 경우 되게 많았어요. 교카충 해주세요 이랬는데 네. 교통카드 충전
그리고 버카충도 있어요.
네, 버스카드 충전 네. 그리고 이제 문상 주세요 이러는데 문상이 뭐지? 문화상품권 생선 주세요 생일 선물 주세요 줄여서 맞아요. 말하는 거는 대화를 많이 하자는 못 알아들어요 정말 암호처럼 돼버리더라고요.
네.
산포로 가는 길 방금 말씀하셨는데요. 산포로 가는 길 쓰고 나서 그 뒤에 챕터에 체게바라에 대한 얘기가 붙어 있잖아요. 아니 아르헨티나 의사이자 혁명가인 체게바라 이 얘기를 혁명가로만 알고 있었는데 체게바라가 소통을 진정으로 이렇게 하려고 했었던 사람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네요.
네, 제가 체게바라 평전을 이렇게 읽으면 네. 참 그 대단하구나. 왜 샤르트르가 이 사람에게 20세기 가장 완전한 사람이라고 평가를 했었 는가를 네. 알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어느 정도 지위에 오르게 되고 자신의 목표한 바를 달성하게 되면 그걸 가지고 유지하려고 노력을 하잖아요.
아, 못 놓죠.
네. 맞아요. 근데 이제 체게바라 같은 경우는 그런 것들을 이제 다 버리고 오히려 쿠바 자체도 자신의 고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혁명을 이끌었고 그다음에 쿠바에서 쿠바가 이제 안정기에 접어드니까 콩고로 떠나게 되고 결국에 이제 볼리비아에서 사망을 했던 걸로 이제 기억을 하게 되는데
네.
이제 그런 어떤 혁명의 과정에서 뭐 잘잘못에 대한 이야기들이 아니라 이제 그 체게바라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던 체게바라는 어떤 모습이었냐면 네. 아이들을 품에 안고 그를 가르쳐주고 그러니까 굉장히 혁명가로서 무서울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뭐 굉장히 이끄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아이들에게 눈높이를 맞추고 배고픈 사람들과 같이 굶고 하는 그런 모습들에서 아 이것이 정말 소통이고 연대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네.
중요한 건 우리가 다 그런 삶을 살 수 없다는 거죠. 네, 그래서 자신의 삶에서 어떤 혁명을 이루는 그러니까 혁명이라고 하니까 굉장히 위대하고 막 거창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작은 변화 하나를 이끌어내는 것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혁명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사람은 끊임없이 타인과의 소통을 원하죠. 그런 바람을 나타낸 시가 한 편 있습니다. 정현종의 섬. 사람들 사이에 섬이 있다. 그 섬에 가고 싶다. 정말 짧은 시입니다. 그런데 이 시를 보면은 사람에게 가고 싶은 게 아니라 사람들 사이에 있는 그 섬에 가고 싶다란 표현이 나와요. 이건 어떤 의미인가요?
이제 시를 이렇게 무심히 보면 마치 사람이 섬인 것처럼 네, 읽히지 않나요? 저는
맞아요,
처음에
맞아요.
그렇게 아 사람이 각자 섬이구나 우리는 섬에 살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었는데 자세히 여러 번을 읽다 보면 그 사이에 섬이 있는 공간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러면 사람과 사이에 섬이 있으면 사람은 뭘까를 생각을 해서 해봐야 되겠죠. 사람은 과연 뭐고 그럼 섬은 어디 떠 있지? 뭐 이렇게 그런 궁금증이라고 하는 것들이 생겨나게 될 텐데 세상이라고 하는 뭐 비유하자면 세상이라고 하는 이렇게 바다에 떠 있는 그 섬에 그럼 사람은 물고기 같은
보다 못한 존재.
네, 그런 존재들이겠죠. 그래서 각자의 세상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뭔가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기억, 공유할 수 있는 추억 이런 것들을 또 가지고 싶어 하잖아요. 그곳에서 아 맞아 나도 그랬었어, 뭐 너도 그랬니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것처럼 근데 이런 섬이라고 하는 건 혼자가 아니라 함께 할 수 있는 섬. 왜 되어야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이 섬을 읽고 그러면 그 함께를 하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를 또 고민을 하잖아요. 그러면 함께 한다는 거는 마찬가지로 혼자 할 수 없는 일이니까 당연히 소통이라고 하는 부분과 연관해서 이야기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네, 위로와 공감이 가능한 어떤 소통, 함께 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섬이다라는 말씀 주셨는데 사실은 그 섬에 어떻게 도달할 수 있을 것인가가 정말 중요한 문제인 것 같아요. 일단은 타인에 대한 관심 꼭 필요할 것 같고요. 맞아. 특히 우리 청소년들의 마음을 좀 읽어주려고 하는 노력? 그런 것들이 꼭 필요하지 않나 싶은데 어떠세요?
이제 얘기를 하다 보면 중학교, 고등학생들을 상대로 이렇게 강의를 가게 되거나 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네네. 딱 가면 그 주변에서 선배님들이 그런 말씀하세요. 기업 CEO보다 더 하기 힘들다는 중학생 강의를 가니? 이러면서 이제 아이들이 자기가 생각하는 거 외에는 듣고 싶지 않고 원래 사람이란 게 자기가 이로운 쪽으로 해석을 하니까요. 그 말은 그 사람의 속내까지 내가 해석을 해서는 안 되는 것 같아요. 나에게 얘기를 해주려고 하는 거, 아이들이, 아, 그래요? 라고 얘기를 하면서 하나를 내뱉으면 그 내뱉은 것을 그 사람이 해석하는 대로 내가 받아들여야지 이 아이가 A라고 얘기했다고 해서 아, 그래? A도 하니까 얜 B도 알고 C도 알 거야? 라고 내가 해석해서는 안 되는 것 같아요. 소통이라는 게 이 사람이 던지는 1이라는 숫자를 1로 받아들여야지 거기에 내가 생각하는 대로 막 더 붙이거나 이러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을 섬이라는 시를 읽으면서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네. 선생님은 어떠세요?
저도 비슷한 것 같아요. 두 분의 얘기 다 맞는 이야기이거든요. 근데 배려라고 하는 것이 참 해야 하는 거지만 하기 힘든 게 배려인 거고 경청이라고 하는 것도 참 필요한데 하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듣는 내가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맞아요.
쟤를 좀 이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인데 그런 마음들을 좀 내려놓는 연습 또 필요하고 상대와 함께 좀 추상적인 이야기가 될 수도 있겠지만 어떤 속도를 조절하는 그러니까 나만 성큼성큼 나아간다고 해서 아이가 따라오는 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속도를 조절해서 같이 가려고 하는 끊임없는 노력과 뭐 수도의 자세인 것 같아요. 제가 애들한테 야 난 죽으면 아마 살이 나올 거야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그런 노력들이 만들어가는 거겠죠. 소통이라고 하는 거.
교육 전문가에게 제가 언젠가 이런 질문을 드린 적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아이들을 잘 키울 수 있을까요? 그랬더니 가장 중요한 게 기다려주는 겁니다. 라는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씀을 아직도 기억을 하고 있는데 같은 말씀 주셨대요.
애들을 많이 웃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책에 그런 글 써 있더라고요.
그것도 좋네요. 네.
아이들이 한 번씩 웃을 때마다 산에서 산봉우리가 터진다. 꽃봉우리가 터진다고.
좋은 표현입니다. 네. 소통에 대한 얘기를 좀 해봤는데요. 10대 자녀를 둔 부모님들, 특히 자녀들하고 대화가 잘 안 된다. 나는 왜 소통이 안 되는 거지? 이런 말씀들 하시는데 정말 대화가 필요해입니다. 이런 부모님들께 선생님은 어떤 말씀 해 주실 수 있어요?
제가 조언을 구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는 실례지만 자제분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저희는 이제 9살, 7살이니까 이제 이렇게 예전에 부모님들이 오면 제일 많이 하는 멘트가 두 가지가 있으세요. 하나는 정말 내 속으로 났지만 쟤는 왜 저러는지 모르겠다. 그리고 두 번째 멘트는 이제 형제가 있을 경우에 정말 내 속으로 둘을 낳지만 어떻게 저렇게 둘이 저렇게
다를까?
저는 지금 그걸 실감하면서 이제 있는 중이거든요. 근데 이제 아이들이 커가면은 더 심해지겠죠. 그래서 제가 이제 막 어머니 얘기를 그냥 들어드려요. 그럼 어머니 얘기하시면 그렇죠. 그럼 진짜 어떻게 해요, 어머니? 어머니가 나름 다 대안을 가지고 오세요. 아. 그러니까 어디선가 어디엔가 게다가 좀 믿을만한 그리고 우리 아이를 알고 있는 사람에게 이야기하고 싶으셔서 오신 것 같아요. 다 그렇군요. 그러면 제가 그냥 엄마랑 가서 오늘 얘기 좀 해보라고 얘기할까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아주 그런 얘기는 하지 말라고 나 학교에 와서 선생님이랑 이런 얘기 한 거 알면 또 싫어한다고 그러니까 그냥 아이에게 지나가듯이 무심하게 야, 엄마한테 사랑한다고 말 좀 해 뭐 이렇게 얘기하면 뭐 이렇게 얘기하겠죠. 이제 그런 이야기들 가운데 아이가 어느 순간 아 뭐 엄마한테 한번 해볼까? 막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는 거고요. 네. 그래서 제가 어머니들에게 조언을 할 수 있는 처지는 아닌 것 같아요.
부모님들도 내 말을 들어줄 누군가가 필요하다는 거 맞아, 그것만큼은 맞아. 확실하네요. 소통과 관련된 말씀 나누고 있어요. 10대 자녀를 둔 부모의 입장에서 인문학 그리고 소통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앞서 질문하기 위한 인문학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들었는데요. 이번에는 부모의 입장에서 대답하기 위한 인문학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부탁드릴게요.
네. 인사를 다시 할까 봐요.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9살, 7살이 된 두 아들을 키우고 있는 엄마 동생입니다. 엄마가 되고 보니까 굉장히 고민들이 생기더라고요. 전에 해보지 않았던 고민들. 왜 생길까를 생각해봤더니 안 해본 일이더라고요. 엄마 일을 제가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이들도 굉장히 낯설고 어떤 상황마다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도 잘 모르겠고 그래서 고민이 시작이 됐죠. 그리고 나는 잘 살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리고 또 정말 잘 살고 있을까라는 생각도 문득문득 들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책을 좀 읽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저도 뭐 그 홈쇼핑 보면서 막 마감 임박
버튼만
막 이런 거 누르는 사람이긴 한데 네. 그러면서 동시에 이제 아 나는 그러면 이 매진 임박에 이렇게 마음이 두근두근하지 말면서 심리학책도 찾아서 읽어보고 이렇게 다른 뭐 세계문학도 읽고 이렇게 책을 읽다 보니까 이런 고민들 사람들이 예전부터 꾸준히 했었던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특별한 게 아니구나라고 하고 또 상황을 보면서. 나를 좀 이렇게 한 걸음 떨어져서 볼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인문학을 통해서 내가 조금 객관적으로 나를 평가를 좀 해보게 되는 거죠. 가늠을 하게 되고 아 내가 지금 이게 화가 나는 건 뭐 이런 마음이기 때문일 거야. 뭐 예를 들면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죠. 내가 인정을 못 받아서 화가 나는 거지.
맞아.
근데 사실은 인정해주지 않아도 괜찮아야 하는 것이 어른인 건 어른이겠죠. 근데 네. 여전히 제 안에도 수많은 나 중에 그런 아이가 살고 있기 때문에 아 지금은 좀 잘했다라는 말을 듣고 싶은데 아무도 잘했다고 안 해주니까 마음이 왠지 좀 허전하고 쓸쓸하고 속상하고 뭐 이런 마음들이 들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제가 엄마들이랑 책을 읽으면서 이번에 장장 세 달에 걸쳐서 톨스토이의 안나 카레니나를 다시 읽었어요.
네.
네, 어머니들도 되게 힘들어 하셨어요. 1권은 술술 읽히는데 이제 2권부터 너무 힘들다 하지만 같이 읽어보자 하면서 이제 읽고 서로 격려도 해주고 뭐 영화도 이제 이미 몇 편 나와 있으니까요. 그런 영화들을 참고하시면서 같이 봤는데 첫 번째 문장이 굉장히 명문장이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행복한 가정은 모두 고만고만하지만 무릎 불행한 가정은 나름나름으로 불행하다라는 이런 문장이 있는데 굉장히 유명한 문장이고 뭐 당연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이 되지만 그 당연함 속에 있는 진리라고 맞아요. 하는 것들에 굉장히 공감을 많이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엄마들이랑 책을 이렇게 읽고 나면 이제 그 엄마들의 나이대가 다 저 같은 입장은 아니시거든요. 그래서 뭐 중학생들 혹은 고등학생을 둔 어머니들도 계시고 그러면서 이제 인생 선배로서 이런 마음이 나도 든다. 안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도 안나는 왜 이때 브론스키를 선택을 했을까? 뭐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주고받으면서 위로를 받는 거죠. 그래서 엄마들에게 대답하기 위한 인문학이다라고 하는 건 그 10대에 했던 그런 질문들에 대해서 이제 드디어 자기만의 어떤 대답, 위로 이런 것들을 찾아가게 위한 시간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인문학을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면 굉장히 어렵죠. 막 이걸 소위 말하는 문사철이라고 하는 이것을 우리 보고 지금 읽으라는 거야.
인문사회 철학을.
근데 사실은 우리가 맨날 살면서 뭐 개똥철학이라고 이야기되기도 하지만 그런 것들 안에 담겨져 있는 바꿀 수 없는 진리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찾고 발견하고 스스로의 대답을 이끌어가는 것. 그것이 인문학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이제 엄마들에 대한 인문학을 이야기하면서 어떤 이야기를 하면 좋을까라고 이제 제가 썼던 책을 다시 저도 이게 쭉 훑어봤는데 그 중에 봤더니 와타나베 이타루의 시골빵집에서 자본론을 굽다라고 하는 책을 제가 소개를 했었어요. 네. 생태 마지막 꼭지 부분에서. 네. 그래서 이 이제 다루마리라고 하는 빵집이 일본에 실제로 있고 주 4회 휴업.
맞아요.
1년에 한 달 휴가 뭐 이런 굉장히 그렇게 해서 돈을 벌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정말 그런 빵집이 있는데 목적이 돈이 아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지 않을까 네. 싶어요. 그러니까 그 빵집은 천연 누룩균을 가지고 이제 빵을 부풀게 해서 이제 그걸 건강한 빵을 정말 말 그대로 네. 건강한 빵을 만들어서 그 마을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그리고 그곳에 찾아온 사람들과 함께 공유하는 빵집인 거잖아요. 네. 그리고 그곳으로 인한 이익을 또 고스란히 그 마을 사람들과 그러니까 공동체라고 하는 걸 만드는 방법을 가장 뭐 잘 보여주고 있는 한 가지 예인 것 같아요. 근데 맞아요. 중요한 건 그가 이제 빵집을 만들면서 누룩만으로는 빵을 만들 수 없다는 거죠. 좋은 물도 필요하고, 좋은 밀도 필요하고,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읽으면서 엄마가 아이들을 키워가는 가정들, 그러니까 청소년을 두신 어머니들은 이제 좀 나이가 저보다 훨씬 인생의 선배님들이 되셨을 거고, 이분들이 아이를 키우면서 본인 스스로 누룩균이 되지 않으셨을까. 그러니까 누룩균이 되어서 아이들을 부풀게 하는 것, 아이들을 크게 만들어 나가는 것, 이것이 육아이고 또 엄마가 찾아가야 하는 길이지 않을까. 그러니까 네. 그때 인문학이 조금 도움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저는 있다고 믿는 사람이고요.
네. 그러니까 엄마는 드라마를 보태니 너희들은 인문학을 공부해라 라고 하면은 안 되는 거죠. 사실은 아이들을 키우는 부모 입장에서도 반드시 이런 인문학을 통한 위로와 또 힘을 받아야만 합니다. 맞아요. 부모 입장에서 인문학이 왜 필요한지 말씀을 들어봤어요. 인문학이 아이를 부풀게 하는 누룩균과 같다는 말씀. 아, 정말 가슴에 와닿습니다. 질문할 수 있는 아이. 또 그에 대해서 대답할 수 있는 어른 이런 관계라면 서로 소통도 글쎄요 뭐 자연스럽게 잘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네요.
저 튀지 않고 서로의 삶에 강요하지 않으면서 그러면서도 없으면 안 되는 그런 존재 굉장히 이상적인 존재이기도 하겠지만 그런 과정들을 이제 만들어 가야죠. 그러니까 그게 어떤 형태의 완성된 형태가 될 수는 없을지도 몰라요. 그것을 아, 난 이걸 왜 못하지 이런 게 아니라 그렇게 하려고 인문학을 공부하는 게 아니잖아요. 자신의 부족함을 발견하기 위해서 아, 나는 이렇게, 이렇게 모자란 부분이 나도 있어. 그래 너도 있어. 그래 인정하자. 이런 부분들을 좀 같이 고민하자라고 하는 것에서의 인문학으로 보면 소통도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네. 정비 씨, 정수임 선생님 그 강연에 푹 빠져 계시던데 네. 어떤 말씀 공감 가세요?
저는 그 와타나베 이타루의 시골빵집에서 자본론을 볼 때 되게 재밌게 봤었거든요. 네, 네. 여기 보면 진짜 그 공동체 생활 하잖아요. 거기에서 난 밀 갈아서 이렇게 좋은 물로 해갖고 또 이거 보면 한국에도 오셔가지고 네, 강의했다고 예,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 보면서 와 진짜 돈의 자본주의에 대한 욕심을 놓는 순간 그 생태가 사는 것 같아요. 그거를 되게 처음에 느꼈었던 건 아, 난 저렇게 못 살지 이걸 처음에 느꼈고 두 번째로 말씀하신 것 중에서는 아이를 부풀게 하는 게 누룩균과 같다라는 말씀. 그 이 사람들이 와타나베 이타루 그 부부가 좋은 포자를 얻기 위해서 굉장히 좋은 집들을 돌아다니면서 여기는 괜찮아 쓸만하구만 이러면서 거길 되게 놔두는 경향을 보인 적이 있거든요. 엄마가 누룩균이라면 아까 구영이 아나운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기다려줘라 라고 얘기하는 것도 맞는 것 같아요.
네, 네.
가라앉아서 잘 붙어가지고 발효가 됐고 네, 기다려주는 거. 선생님 말씀을 그렇게 굉장히 약간 12지장 쪽에서 굉장히 콕콕콕 찌르는 예, 공감을 얻었습니다.
네. 오늘 함께 보고 있는 14살이 시작하는 처음 인문학에는 인생을 바라보는 6가지의 태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과서에 수록된 문학 작품과 관련 미술 작품을 인문학적으로 쭉 풀어쓰고 있어서 청소년에서부터 어른들까지 읽어보면 좋을 만한 그런 책인데요. 네. 이 책 읽고 싶은 분들 지금 내드리는 퀴즈에 정답 보내주시면 됩니다.
김승옥의 대표작으로 1960년대 산업화로 비롯된 사회 병리 현상을 안개 자욱한 도시를 배경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한국 현대문학사상 가장 탁월한 단편소설로 손꼽히는 이 작품은 다음 중 무엇일까요? 1번 벙어리 삼룡이, 2번 사랑손님과 어머니, 3번 무진기행.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인 샵 1045, 반디 게시판, 카카오톡 플러스로 정답과 함께 방송 소감도 보내주십시오. 추첨을 통해서 정수임 선생님의 사인이 담긴 14살에 시작하는 처음 인문학 또는 돋보기 선물 세트 보내드릴게요. 바닐라 어쿠스틱의 대화가 필요해 듣고 오겠습니다. 토요 인문학 콘서트 고등학교 국어 교사 정수임 선생님과 청소년을 위한 인문학 시간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나의 색깔을 아는 것에서 출발해 불안을 어떻게 볼 것인지 그리고 진정한 소통은 무엇인지 다양한 교과서 속 문학작품 그리고 미술품을 통해 얘기 나눠봤는데요. 책의 제일 마지막에 수록된 작품이 권정생의 몽실엄니입니다. 우선 이 작품에 대한 말씀 뭐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은 한번 다시 정리해 볼까요?
아, 네. 권정생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몽실엄니를 어쨌든 장편이니까 읽어보지 못하신 분들도 계실 수 있는데 네. 강아지똥은 다 읽어보셨을 것 네. 같아요. 그래서 아이를 키우면서 읽어주는 동화 중에 하나고 그다음에 뭐 이런 말이 나오죠. 넌 똥 중에서도 가장 더러운 개똥이야. 그러면 이제 그 개똥이 너무 슬퍼하면서 굉장히 그 힘들어하는 근데 민들레 씨앗이 와서 걔 네가 도와줘야 된다 정말이니 정말 그러니 이렇게 막 그런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동화죠. 근데 그 강아지 똥이 자신의 몸을 녹여서 민들레 씨앗을 피우게 되는 이야기나 몽실언니의 이야기가 크게 다르지는 않다라고 저는 봐요. 물론 몽실언니는 굉장히 구체적으로 이제 이야기가 전개가 되죠. 장편이니까 당연히 일제시대부터 이제 6.25라고 하는 그런 시대적인 상황 또 배경이 되어지고 있고 몽실언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동생들을 어쨌든 성공시키는 그 엄마와 같은 역할을 이 언니가 해주죠. 왜냐하면 몽실언니가 뭐 어머니가 재가를 해서 아버지도 둘이 되고 네. 엄마도 둘이 되는 상황이 됐지만 아무도 이 아이들을 보살펴줄 만한 어른들이 없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몽실언니가 자신의 동생들을 이제 성장시키는 이야기예요. 근데 우리가 저는 이제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는 것, 지금 내가 살아있는 것은 몽실언니 같은 역할을 해준 사람들이 우리들에게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저에게는 저희 부모님이 그러실 거고 저희 아이들에겐 제가 또 그런 역할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이들이나 청소년들은 이제 다가올 날들을 살아갈 사람들이잖아요. 그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 무엇인가를 해야 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좀 어울리지 않을 수도 있지만 생태에 제가 이 이야기를 이제 넣은 거죠. 함께 엮은 이제 콜비츠 파나 같은 경우에도 콜비츠도 아들을 잃고 굉장히 아들이 이제 전쟁 중에 사망하는 전사 통지서를 받고 굉장히 슬퍼하는 과정에서 그것으로 멈춘 게 아니거든요. 슬프니까 멈추는 게 아니라 슬펐기 때문에 무엇인가를 하는 어른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좀 담고 싶었어요.
이 작품을 마지막에 수록하셨어요. 네네. 이유가 있으실 것 같아요.
지금 이제 했던 이야기와 비슷한 이야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뭔가 실천하는 삶.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청소년들만 읽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았거든요. 제 책을. 그래서 어른들도 읽는다면 어른들이 우리 아이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뭐 하는 그런 고민들을 함께 해보자. 라는 의도에서 맨 마지막에 이제 넣었던 것 같아요. 실천이라고 하는 걸 강조하고 또 저 스스로에게도 그래 나도 좀 실천하는 삶 내가 이렇게까지 썼으니 실천하는 삶을 좀 해보자 하는 자기 다짐 네. 뭐 제 다짐도 담겨져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그 함께 사는 법을 익혀야 하는 거 이게 되게 중요하지만 실천이 말씀하신 대로 어렵잖아요. 실천하기가. 네, 그렇죠. 근데 또 지금과 같은 경쟁 구도의 사회에서는 더군다나 어렵지 않을까요, 선생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 고민스러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쉽다면 고민하지 않겠죠. 네. 쉬운 일이라면 그냥 하면 돼요. 근데 쉽지 않기 때문에 고민하고 함께 염려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가 있잖아요. 네. 근데 토끼와 거북이 또 다른 버전 중에 윤구명쌤의 버전이 있는데 토끼와 거북이가 달리기를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늑대가 와서 이야기를 해요. 먼저 늦게 오는 애를 잡아먹겠어.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토끼랑 거북이가 늑대 생각에는 얘네 둘이 죽어라 뛰어올 거야. 그러면 첫 번째 오는 애 잡아먹고 뒤에 오는 애 잖아먹어야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토끼랑 거북이가 현명하게도 그럼 우리 손을 잡고 가자. 둘이 같이 결승선을 통과하는 이야기거든요. 네. 근데 그것이 우리가 경쟁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해야 할 행동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정말 신선했어요.
맞아요.
저는.
머리를 많이 맞대고 네. 올바른 결과를 도출해서 같이 힘을 합쳐야 되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네. 제목이 14살에 시작하는 처음 인문학이기 때문에 혹시나 오해하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14살 시작하는 그 청소년기에게도 아주 좋고요. 또 소통을 위해서는 부모님하고 청소년이 공통분모가 많아야 될 텐데 이 책을 함께 읽고 공통분모를 넓혀가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맞아요.
오늘 이 시간 마무리하기 전에 정미 씨 선생님께 네. 궁금한 점 있으세요?
저희가 아까 그 CEO보다 더 만나기 어렵고 강의하기 힘들다는 학생들 많이 만난 거 있잖아요. 그럴 때 책 추천해달라는 요청 되게 많거든요. 근데 네네. 솔직히 제가 읽은 책에는 한계가 조금 있어서 요 문제 좀 여쭤보고 싶었어요. 이럴 때 이런 책. 먼저 친구 관계, 뭐 특히 또 이제 이성에 눈 뜨는 친구들이 많으니까 이성 친구 문제로 고민이 있는 학생들에겐 어떤 책을 좀 추천해 주면 좋을까요?
고민이 있는 건 잘 안 풀리는 경우잖아요.
예, 안 풀려. 됐어. 고민하지 마. 이렇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애들이 너만 너나 하지 마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근데 그 친구들에게 이제 책으로 엮여 있는 것들 중에서는 공선옥의 명랑한 밤길 제가 이제 책에서도 잠깐 언급했던 작품인데 그걸 좀 읽어보면 좋겠어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가라고 하는 것을 읽으면서 좀 느껴봤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내가 정말 이 사람을 사랑했던 건지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조건 늘 사랑했던 건 아니었는지 자기를 좀 되돌아볼 수 있는 작품인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그런 것들을 추천하고요. 또 이제 작업용으로는 황지우의 너를 기다리는 동안이라고 하는 시를 이렇게
아니 그렇게 네. 좋은 시를
어린 친구들에게
네 어린 친구들에게 네가 문을 열고 들어올 때마다 내 가슴이 쿵쿵거린다 이런 이야기들을
그러면 이거 좀 읽어주세요 선생님
그러면 황지우 시인의 너를 기다리는 동안을 오늘 정수인 선생님의 목소리로 들어볼게요.
너를 기다리는 동안 황지우 내가 오기로 한 그 자리에 내가 미리가 너를 기다리는 동안 다가오는 모든 발자국은 내 가슴에 쿵쿵거린다. 바스락거리는 나뭇잎 하나도 다 내게 온다. 기다려 본 적이 있는 사람은 안다. 세상에서 기다리는 일처럼 가슴 애리는 일 있을까? 내가 오기로 한 그 자리에 내가 미리 와 있는 이곳에서 문을 열고 들어오는 모든 사람이 너였다가 너일 것이었다가 다시 문이 닫힌다. 사랑하는 이여 오지 않는 너를 기다리며 마침내 나는 너에게 간다. 아주 먼 데서 나는 너에게 가고 아주 오랜 세월을 다하여 너는 지금 오고 있다. 아주 먼 데서 지금도 천천히 오고 있는 너를 기다리는 동안 나도 가고 있다. 남들이 열고 들어오는 문을 통해 내 가슴에 쿵쿵거리는 모든 발자국 따라 너를 기다리는 동안 나는 너에게 가고 있다.
네, 황지우 시인의 너를 기다리는 동안을 정수임 선생님께서 멋지게 낭송을 해주셨습니다.
듣는 동안 네. 저 같이 문 쳐다봤잖아요. 너일 것이다가 너였다가 이러면서.
근데 사실은 예전에는 이렇게 사랑의 표현을 시로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시가 좀 잊혀진 시대가 아닌가 싶어서 맞아요. 아쉬웠는데 선생님께서 소개해 주시니까 정말 좋네요.
맞아요. 감사합니다.
네. 자, 나는 앞으로 자녀와 관계를 정말 잘해보고 싶다. 이런 부모님 많이 계시거든요. 어떤 책 추천해 주시겠어요?
데미안을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다시 꺼내봐야 되는 것인데.
네, 다시 꺼내보셔야 됩니다. 이제 데미안 같은 경우에는 중고등학생 필독서에 항상 네.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읽기 싫은 책이 아, 되어버리는 맞아, 맞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데미안을 저도 이제 최근에 어머니들이랑 이제 독서 모임 하면서 다시 읽었어요. 다시 꺼내 읽으면서 아 정말 내 마음에 있는 밝은과 어둠의 세계에 대해서 다시 눈을 뜨게 됐죠. 아 나도 옛날에 이랬었지.
알을 깨고 네.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어머니들이 좀 읽으시면서 자신이 예전에 아 내가 이런 나도 그랬어라고 하는 공감을 왜 너는 그걸 못하니 엄마는 안 그랬어가 아니라 그래 엄마도 그랬었다라는 이야기를 해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 이제 아쉽지만 방학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방송 듣고 있는 청소년들에게 한 말씀
듣고 계신 엄마들이 큰일 날 소리라고 하겠어요. 빨리 계약이 돼야 되는데.
아, 그런가요? 네, 네.
저도 학부모 모드로는 아이가 빨리 학교를 가야 하루에 밥 3끼 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구나라고 생각 네, 하고 있는데 네. 청소년들에게는 뭐 저의 이 책이 걸음마에 도움이 되면 참 좋겠다라는 바람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아이들이 처음에 걷지를 못하잖아요. 근데 걷지를 못하다가 무언가를 잡고 일어서고 두 발로 걷고 나중에는 스스로 달리기까지 하는데 그것이 인생의 과정이지 않을까. 그러니까 지금 청소년들은 이제 막 뛰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열심히 뛰어라 라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네. 오늘 정종윤 선생님 미술 작품과 문학 작품들을 넘나들면서 청소년들에게 인문학은 왜 필요한지 인문학의 세계로 힘차게 첫 발을 내디뎌야겠다는 의지를 북돋워 주셨습니다. 인사드리기 전에 오늘 퀴즈 정답 정미 씨가 알려주세요.
한국 현대 문학사상 가장 탁월한 단편소설로 손꼽히는 김승옥의 작품 이것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3번 무진기행이었습니다.
당첨자는 방송 후 홈페이지 게시판을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오늘 나와주신 정수임 선생님 그리고 남정미 씨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주에 오랜만에 이분을 다시 초대합니다. 베스트셀러 작가 최 사장을 초대해서 지금 여기 보통 사람들을 위한 책 시민의 교양 만나보겠습니다. 저희 토요 인문학 콘서트는 팟캐스트로 다시 듣게 할 수 있고요. 인스타그램에서는 EBS H 콘서트를 팔로잉하시면 저희 소식 받아보실 수 있어요. 끝곡으로 스윗박스의 Life is Cool 보내드리면서 이만 인사드립니다. 토요 인문학 콘서트 구영이었습니다.